오늘 주님의 소원, 주님의 필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소원, 주님의 필요. 창조주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분에게 소원이 따로 있을까요? 그분에게 뭐 아쉬운 게 있을까요? 그분이 뭘 바래고 뭐 간절하고 그러실까? 주님, 우리 하나님께 뭐 필요한 게 있을까? 다 이 세상 모든 거 다 만드셨고 다 가지신 분이신데 뭐 필요한 것이 또 따로 있을까?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 주님에게 그런 게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신 그런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얘기. 온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복음이 다 전해졌으면 주님이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실까? 또 좀 다른 쪽에서 제가 또 좀 접근해 봤습니다. 하나님께 못 하시는 것이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일부러 안 하시는 것? 아예 못 하시는 것? 아, 있을 수 있겠다. 예를 들면 하나님 자신이 당신 자신을 위해 찬양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주님이 주님 자신에게 예배드리는 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건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하시는 거겠죠? 아, 전도는 어떻습니까? 전도. 주님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는 것을 원하실 겁니다. 그것을 주님이 필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필요로 하시지 않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님이 여기 바울 사도를 예루살렘에서 쓰셨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저는 주님의 소원, 주님의 필요가 두 가지, 제가 묵상한 대로는 적어도 두 가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필요입니다. 주님의 소원이 어떤 것인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에 하여야 하리라. 굉장히 강한 의지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는 must라는 단어를 썼어요. 반드시 하여야 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싶으셨고 로마 사람들을 건지고 싶으셨고 그들을 건지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로마는 당시 세계의 중심지입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로마였고 그 로마의 수도고 로마의 중심 로마에다 복음을 갖다 놓게 되면 그게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복음을 갖다 놓으면 온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는 곳. 세계의 심장에 우리 주님이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소원이시기도 하고 그것이 주님의 필요였습니다. 절대 필요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또 발견한 것은 이게 바울의 소원이기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 말씀해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에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한다. 이게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로마를 생각하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열매를 얻는 것, 이것이 바울의 큰 소원이었습니다. 로마서 15장 23절 편지를 마칠 때쯤에도 역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바울의 마지막 골은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이죠. 유럽의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울이 서바나로 가는 길에 반드시 로마를 먼저 들려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절대로 그에게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이 로마 그 바울의 소원이기보다 더 소원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이 바울을 맨 처음 부르실 때도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사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무리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주님이 바울을 부르게 되죠. 그때 이름이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주님이 부르시고 그 음성을 듣고 눈이 어두워져서 길을 걸을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아서 다메섹 성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야, 가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나을 거다. 아, 그 사람 무서운 사람입니다. 안 됩니다. 저 그 사람한테 갔다가 그 사람 지금 방법을 쓰고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술, 못 보는 척하고, 그러고 있다가 예수 믿는 사람 드러나면 붙잡아가면 어떡합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이 바울 사도를 선택하고 바울 사도를 부르시고 하신 그런 그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상의 임금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주님이 처음부터 이방인을 위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을 위해서 바울 사도를 부르신 겁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에게도 얘기해서 바울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22장 21절 말씀에도 보면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이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이 일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너무 핍박하고 그러니까 그냥 이놈 불러다가 내가 그냥 쓰므로 이 핍박을 좀 잠재워야 되겠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오래전부터 계획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이르러 증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우리 주님의 큰 뜻이었어요.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한 단계 한 단계 그 과정을 밟아가는 중에 바로 이 바울이 필요하고 바울을 로마로 보내서 로마에다 복음을 실어놓고 온 세계로 퍼지게 하는 그런 방법을 꿈꾸셨던 겁니다. 로마로 복음이 가면요, 세계로 갈 수 있는 아주 그 여러 조건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아주 특별히 대표적인 조건이요. 로마가 세계로, 세계를 정복해 나가는 그 로마의 확장력. 로마가 세계를 정복해 가는 그 확장력. 또 하나는 로마의 그 헬라 문화와 언어를 받아들여서 그것으로 가는 데마다 언어가 통일이 됐어요. 그래서 모든 곳에 헬라 말로, 이 로마 사람들이 쓰는 말이죠. 헬라어로 모든 것들이 전해질 수 있었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 사람들이 정복하고 군사가 이동하고 그리고 그 군사 이동과 함께 상업의 궤로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계로 길을 냈지 않습니까? 그 길이 로마로 통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모든 여건들까지 우리 주님이 준비하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제2차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1차 전도 여행한 곳에 들려서 문안을 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서쪽으로 복음을 가지고 계속 나가면서 서쪽으로 가다가 바울이 터키 반도 끝에서 우회전 해가지고 터키 북쪽으로 해서 아시아로 가고 싶어 했어요. 이게 바울의 생각이었고 꿈이었어요. 그때 당시 처음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자꾸 길을 막는 거예요. 복음을 자꾸 우회전해서 가려고 하면 막고 또 막고 그래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터키 반도 끝에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을 보여주고 마게도냐 사람들이 오라고 초대하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고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고 로마가, 아니, 복음이 서진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성령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로마로 갖다 놓고 그리고 로마를 통해서 온 세계로 퍼져나가게 하는 그런 방법을 삼고자 하는 꿈이 있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신 것이 바울의 원보다 더 크고 주님이 필요하신 것이 바울의 필요보다 훨씬 더 컸어요. 바울 혼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온 인류의 구원을 꿈꾸는 그런 일로서 로마에다 복음을 실어놓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소원이고 주님의 필요였어요. 두 번째 주님의 필요는 어떤 것인가? 로마에서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바울의 안전이 필요했습니다. 아, 이때 바울이 매우 위험했어요. 여러분 혹시 나중에 사도행전 21장 이후의 사건들을 읽게 되면 그 상황을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위험했느냐면 생명의 위협을 여러 번 느꼈어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였습니다. 돌아올 때인데 중간중간에 이제 사람들을 복음 전해서 그 교회들을 만나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지내고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간 데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발 가지 마세요. 이번에 가면 매우 위험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리고 가이사라에 왔을 때는 한 사람이 성령의 감동이 돼서 막 충만한 가운데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허리띠를 풀러가지고서 바울을 꽁꽁 묶으면서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가지 마세요. 그렇게 예언하며 사람들이 만류를 합니다. 그런 예고를 여러 번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아, 내가 설사 붙잡히고 고난당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난 가야 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막상 왔는데 그것이 실제로 자기에게 다가오니까 너무 놀라운 사도행전 21장 2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성전에서 바울사도가 어떻게 하면 유대 사람들에게 이해를 좀 얻을까? 어떻게 하면 유대 사람들과 좀 가까워질까? 그래서 그 미리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준비해놓은 대로 세 사람, 이방 사람 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결례라는 예식을 행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 율법을 지키는구나 이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아요. 성전에서 붙잡아요. 성전에서는 차마 죽일 수가 없으니까 성전 밖으로 나가서 성전 문을 닫고 밖에 나가가지고선 바울을 현장에서 때려 죽이려 합니다. 무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막 주먹으로 치고 너무 상황이 급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아무리 말을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힘으로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성전에서 붙잡힐 때부터 그 소식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소란해집니다. 그런 소식을 천부장에게 예루살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천부장에게 소식이 전해졌어요. 천부장은 급히 와가지고 때려 죽이려고 막 때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바울을 건져요.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자기들의 영내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가까스로 생명을 건졌어요. 그런 와중에도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내가 지금 저 사람들과 잠깐 얘기 좀 하고 싶은데 나를 좀 잠깐 좀 시간 좀 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시간을 얻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나?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걸 쭉 설명을 하고 그들을 설득시키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유대인들이 확 뒤집히고 순간 성난 군중들이 갑자기 몰려드는데 군인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서 너무 급하니까 천부장이 군인을 시켜서 가로막으면서 바울을 그 가운데서 끄집어내가지고 가까스로 건져냅니다. 그 다음날이었어요. 그 다음날 다시 공회에서 재판이 열렸어요. 공회에서 천부장에게 요청해서 우리 재판을 합시다. 아주 정상적으로 재판을 합시다. 재판을 하는데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바울사도가 얘기를 이렇게 몇 마디 나눠보니까 도무지 설득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유대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렇게 대치하도록 만든 다음에 가까스로 또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었어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바울이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겠어요? 바울이 아마 자기 자신도 거기서 이 생명을 어떻게 건질까 염려하고 어떻게든지 좀 벗어나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살리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 자신이 자기를 지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도 살고 싶겠지만 주님이 그 상황을 보시고 거기서 건져내야 하잖아요. 그래야 로마에 가서 증언이고 뭐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바울의 안전을 바울보다 더 염려하시고 더 손을 쓰시고 건져내시는 것이 주님의 절대적인 필요예요. 여러분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건강해야 되고 우리가 좀 그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안전하고 건강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소원이고 우리의 필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건강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열심히 믿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필요, 이 소원이 나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먼저라는 거 아십니까? 여기 오늘 이 밤에 바울에게 그랬어요. 바울에게, 바울의 안전, 바울의 생명이 바울보다 더 급하고 더 소중하고 더 지켜내야 할 그런 필요를 가지신 분이 주님이셨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그 해답을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주님이 이 두 가지 필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언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바울을 지켜내야 하고 하는 이 주님의 소원, 주님의 필요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요. 그런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목마른 놈이 우물 판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목마른 사람이 답을 찾아야잖아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고 그냥 주님이 답을 찾으셔야 돼요. 아, 또 이런 말이 생각났어요.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 발명을 해내더라고요. 이 상황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첫 번째, 그날 밤에 주님이 바울 곁에 서셨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밤이 어떤 밤인지 아십니까? 아, 여기 그 헬라 말의 밤이라는 단어가요. 아주 흥미롭게도 밤, 낮과 밤이라는 그 밤을 말하기도 하지만 밤과 함께 어둠이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어둠. 낮은 환하고 밤은 어둡죠. 아,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어둡고 침울하고 캄캄하고 답답한 그런 것을 상징하는 용어로도 쓰인다 그 말입니다. 바울의 그날 밤은 매우 두렵고 힘든 밤이었습니다.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어제는 두 번 죽을 고비를 넘겼고 오늘은 한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아 근데요 지금 바울이 나중에 듣게 되지만 그 밤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고 다짐한 사람이 40명이 일어났어요. 암살단이 구성이 된 거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 캄캄한 밤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밤입니까? 근데요, 주님이 더 간절하셔서 주님이 그 밤에 오셔서 바울 곁에 서셨고 그리고 바울에게 말합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에게 향한 소원을 이루시는 방식입니다. 힘들고 외로우십니까? 때때로 여러분 너무 간절하십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리고 주님이 곁에 계신 것을 믿음으로 보세요. 이것이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식이고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많이 맞았어요.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정말로 어두운 밤 아닙니까? 고통이 막 아픈 데가 아파오고 하는 그런 고통의 밤인데 그 밤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땅을 막 흔드셨어요. 지진이 일어난 거죠.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그로 인해서 간수장의 가정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사람들이 풀어주려 할 때 사과하라 이렇게 요구하면서 풀려난 그런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안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 건강이 필요 없다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생명이 소중합니다. 우리도 절실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보다 더 절실한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 필요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우리보다 더 큰 능력과 지혜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다음날, 그 다음날부터 천부장을 또 쓰십니다. 그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천부장을 통해서 쓰셨는데 그 다음날, 아까 이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40명의 암살단이 조직이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꾀를 냅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공회에서 그 사람 의견을 듣고 싶소. 그렇게 신문을 하겠다고 요청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바울을 데리고 군대 영 안에 있는 군대 영 안에 있는 바울을 데리고 재판장까지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중간에 그를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런 모의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바울의 조카가 그거를 엿듣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바울이 천부장에게 면회를 요청해서 천부장에게 제가 조카를 통해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천부장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에이 그런 소리 말아요. 걱정하지 마.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요. 천부장이 군대를 450명을 동원했어요. 보병 200명, 창병 50명, 기마병 200명, 450명을 동원했어요. 그래가지고 재판장으로 가지 않고 로마로 호송하기 위해서 가이사라, 총독이 머물고 있는 총독의 관저가 있는 가이사라로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암살단이 아무 일도 못한 거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사람의 죄수를 호송하는데요. 보병 200명, 기마병 200명, 창병 50명을 동원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한 사람 보호하는데 뭐 40명이 뭐 결단을 했다. 아, 그 40명 그럼 한 100명쯤이면 뭐 이래도 되는 일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그것을 지켜낸다. 로마 사람들의 자존심으로는 로마 군인의 자존심으로는 로마 군인이 케어하는 사람을 민간인에 의해 암살돼서는 안 된다. 이게 로마 군인의 자존심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자존심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전하게 지키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가이사라에서 몇 년을 지체하면서 재판을 받다가 다시 로마로 하나님을 보내시는데요. 배를 타고 보내시는데 백부장을 통해서 100명의 군사와 함께 가게 합니다. 배를 타고 호송합니다.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얼마나 어려웠어요. 풍랑을 만나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14일 동안 햇볕을 못 보고 바람에 풍랑에 얼마나 시달렸는지 모릅니다. 거의 죽게 됐어요. 그래서 다 포기할 즈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바울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어요. 하나님 우리 주님이 어젯밤에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생명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래가지고 안전하게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하셨습니다.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해가지고서도요. 추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불가에 앉아서 불을 쬐고 있는데 나뭇가지를 갖다 이제 올리고 하는데 바울 사도가 나뭇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불에다 이렇게 얹는 등 그 나무 가지에 있던 독사가 나와가지고 바울을 물어버렸어요. 바울을 독사가 물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 죽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이 사람 뭐 배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서 건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 본래 악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게 심판하는 거야. 금방 죽을 거야. 근데 아무리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기적들이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철통같이 지킨다든지 풍랑에서 그렇게 위험한 가운데서도 그의 생명이 지켜진다든지 독사에 물렸는데도 그가 살아날 수 있었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바울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에 가서 증언하여야 하는데 하나님의 강한 계획과 의지가 거기 있는데 소원이 있는데 어떻게 중간에서 죽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내시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인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소원합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서 아주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야곱과 그 자손들을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서 마치 그 온실에다 보호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 민족을 크게 번성시킨 다음에 다시 이제 되돌아오게 하는 게 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고 소원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냈어요.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필요하셨죠. 그래서 요셉이 그 어려움을 겪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때로는 모함을 받아가지고서 감옥에 또 갇히고 하는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곤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요셉이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겠어요. 요셉이 얼마나 살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안전이 필요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보다 더 그게 절실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끄집어내는데요. 정말 기적 같은 방법을 쓰시잖아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 아니 그렇게 감옥에 있던 사람이 한순간에 애굽에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삶 가운데서 어려움들을 겪고 얼마나 때로는 위험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외롭고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 살아갑니까?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안전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보다 더 우리를 소중히 여기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의 꿈을 두시고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귀한 교훈. 바울이 두려워하고 초조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초조하셨어. 더 하나님은 간절하셨어. 바울에게 밤에 나타나셨어. 담대하라. 두려워하지만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럼 내가 너를 예루살렘에서 썼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쓸 것이다. 하나님의 이 강한 소원, 하나님의 이 필요, 이것이 우리의 건강에도,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믿음의 꿈에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보다 나를 더 아끼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일들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원과 필요를 따라 쓰시고 하나님 복음의 계열에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원, 하나님의 그 필요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감사하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곁에 계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써주시고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